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이들의 생애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권이 존중되지 못하던 어려운 시기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할롯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매춘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믿음의 열조 속에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좀더 쉬운 그러한 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듣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라합의 처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누릴 수 있던 모든 특권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었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예?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했어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에는 아주 엄격하고 정말 그 가계에 빛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매춘부라든지 간음한 자라든지 이렇게 이 족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감히. 그런데 성경은요,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라합이 매춘부지만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고 다윗 왕이 그런 간음한 죄를 범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도 힘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성경이 정말 그렇게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런 것을 못 느끼신다면은 그 경지까지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라합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 그럼 몇 대예요? 28대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예요. 그럼 모두 몇 대가 돼요? 42대가 돼. 그런데 마태복음 지금 이 1장의 족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요, 다 쉬어보면은 41대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42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사람 수를 다, 족보를 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세어보면은 41대인데 성경에는 42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성경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공개된 비밀의 책이에요.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의 책이에요. 이 42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42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42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보십시다.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관해서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론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에게 가서 지금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들려온 대로 믿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만 출석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전에는 아무도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들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했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아, 이제 여리고의 어둠이 찾아온다. 이 여리고가 멸망당할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공포와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생 라합은요, 유독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때문에 라합은 놀라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인 이 정탐꾼들을 편안하게 맞아들였습니다. 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평안함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놀라운 결단을 하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것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는 위로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둘러싼 그러한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땅 여리고 성을 주신 것을 내가 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요, 신앙의 확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인교회나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제일 사용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담대함? 기도할 때 제일 사용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주시옵소서. 예. 주시옵소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요, 내가 압니다라고 말해야 해요. 예,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해 주실 사실을 나는 압니다.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주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복된 삶인 것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았기에 나는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확률은요, 100만 분의 1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이요. 100만 분의 1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무기도 병기도 없이 광야를 건넌 유목민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결코 낙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라합은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분석에만 치중했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대답은 겸손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는 것은 결코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죠. 저는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저는 압니다. 이 고백은 매우 귀한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것은요, 환난 중에 이루어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받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 우리 신앙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모험 가운데 하나는 결혼입니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남자에게 또 미지의 여자에게 평생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맡긴 다음에 상대방에게 신뢰하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삶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의 삶을 맡긴다는 것도 모험이지만 영원한 나의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더 큰 모험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그 말씀에서 자기가 맡긴 자를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확신에 차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라합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더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에게는 확신과 행동이 있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인 그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그녀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숨긴 것이 들키기만 하면은 그녀의 삶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이 놀라운 결단을 가능케 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결단한다고 당장 얻는 것도 없었어요. 라합이 내린 이 결단은 매우 고독한 결단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 앞에 아무도 박수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요, 예배 시작 전에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유권사님이 지금 그 센터에 나가시는데 센터에서 왕따를 당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번에 그 아파트에 사시는 그 친구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영락교회에 나가세요. 근데 영락교회가 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 권사님 친구분들이 모두 그 교회에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따로 이제 나가서 새로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그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도 매일 그 아파트에 와서 우리 권사님 나오시라고 이렇게 아마 늘 그러시나 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권사님 한번 그렇게 나가시게 되면은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로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것을 철회하셨어요. 저는 권사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그 고독한 그 결단이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공감해 줄 사람도 없고 동의하는 사람도 없는 그 고독한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시간, 이 세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유한한 이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은 영원한 세계, 영원히 그 시간이 머물지 아니한 그 영원한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고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느 교파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대로 성경대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들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어처구니 없죠. 성경대로 하는데 이단이래. 자기들은 성경대로 안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정당화되는 거죠. 이건 무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50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뒤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연세신학대학원의 모 교수가요, 침례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도 매주 해야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고 있대요.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교단의 룰에 얽매였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만찬을 행하죠. 다른 교단들이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행하는 침례,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50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이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환원운동, 이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외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고독한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루터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성경을 떠나 있었어요. 그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받은 확신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섰나이다. 제 양심은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고독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단이었습니까? 그 고독의 결단의 결실이 맺은 지 금년으로 500주년이 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이 라합에게 놀랄 만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행함을 강조하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책에서 진정한 행함이 있던 사람의 예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라합을 꼽습니다. 행함의 책 야고보서에서는 정말 행함을 가졌던 그 대표적인 사람을 라합이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라합을 행함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둘 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읽으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싸우는 느낌을 받죠.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호의로 영접하는 것 자체는 행함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행동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참된 행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서에 있어서는 언제나 믿음이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행함이 따릅니다. 라합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훌륭한 모본이 된 믿음과 행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녀같이 모두 손가락질을 하는 여인이나 세리 마태처럼 그 세금장이 그 사람도 쓰시는 것이에요. 신분이 귀하고 천하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를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신앙에 머무르는 장소라면은 입술은 신앙이 고백되는 장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면은 그것은 위선이죠. 마음에 있는데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위축되고 맙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 1년 때인데요. CEF라고요. 이건 Child Evangelism Fellowship입니다. 그 어린이 전도 협회예요. 이게 이제 한국 지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일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얼마나 부족하고 그런데 이 티 없이 맑은 순수한 어린이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아, 난 못해. 앞으로 좀 더 성경을 공부하고 또 좀 더 기도한 후에 그리고 인격이 좀 더 완성된 다음에 전도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신하고 증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많았고 제 기도가 연약했고 제 인격과 삶이 아직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만은 전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변화가 생겼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안 되니까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아무리 제 말로 번들어하게 전도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게 됐어요. 전도하면서 저의 삶이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야 했으므로 저의 삶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전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은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합은 그녀가 믿었을 때 자기의 입술을 달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둘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녀를 아는 그 모든 친지들, 또 부모 형제들, 그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착꾼들에게 지금 이러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자 누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것이 감사하다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깨닫자 말자 멸망에 가는 여리고 성에 사랑하는 이들의 그 얼굴이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라합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상되었는지 여호수아서 6장 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표준 새번역이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노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 라합의 그 고독한 결단에 그 믿음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다 구원한 거 아니에요? 라합이 혼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그 가족들은 얼마나 라합을 비웃었겠습니까? 라합의 새 종교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을까요? 그러나 여리고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떨어지던 그날에 라합의 가족과 이웃들은 라합의 결단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마침내 라합은 자기의 소중한 믿음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인 10명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은 그 소돔성의 멸망의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은 안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주목하십니다. 우리 중에 참으로 의인 10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중한 믿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라합에게서 이처럼 귀한 믿음의 메시지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녀는 천박한 삶을 살았던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의 딸로서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족보의 42대로 오른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족보에 오른 저희들 자신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실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나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